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태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코브라 골드 연합 군사훈련이 28일 시작됐습니다. 3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30개국에서 7,40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합니다. 태국을 방문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기자들에게 6,000명에 달하는 미군이 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육상, 해상, 공중 및 사이버 공간에서 통합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해병대 등 42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처음으로 우주훈련에 초점을 맞춘 구성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태양폭풍과 같은 대기현상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우주훈련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국과 미국, 일본의 군 민간 우주당국이 참여합니다. 코브라 골드는 지난 1982년부터 시작한 연례 연합훈련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8일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장관들을 만나 다자 및 양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무크타르 틀레이베르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카신 조마르트 토가이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들과 개별 및 다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중앙아시아 5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별의안 표결에서 모두 기권한 국가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29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뒤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사흘 일정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28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벨라루스와 협력해 루카센코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양국 간 전면적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벨라루스가 31년 전 수교 이후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심화시키며 국제와 역내 문제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누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카센코 대통령은 오늘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누구도 중국을 봉쇄하거나 중국의 발전을 봉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날 전 세계 어떤 문제도 중국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국제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벨라루스 지도자와 만난다는 사실은 중국이 러시아와 깊게 협력하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기원에 대해 좀 더 솔직해야 한다고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번스 대사는 27일 열린 미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강화되려면 중국이 기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또 지난 2019년 12월 최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 감염 사례가 보고된 중국 우한시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3년 전 우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스 대사의 이날 발언은 앞서 미 에너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한 실험실 누출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해 결정적인 답은 없다면서 정보계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더 많은 통찰이나 정보를 얻게 된다면 의회와 미국 국민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8일 미국이 자신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뉴스타트 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인 국제 바칼로레아 IB 과정이 요즘 장안의 화제이고 또 논란의 중심이기도 한 인공지능 챗 GPT를 활용한 에세이 글쓰기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오픈 AI사가 지난해 11월에 첫 선을 보인 이후 그 해박한 정보 또 수술력 광범위한 활용의 세상이 놀라고 있고요. 저작권 등에 상충하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바로 챗 GPT 기술입니다. 자,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이번 발표 핵심은 에세이나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이 쓴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 출처를 밝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도 사람이 만든 정보처럼 윤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다루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특이하고 새로운 기술을 위협으로 보지 말고 철자 검사기나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는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 번역기가 번역가상을 받고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출판계를 놀라게 합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당국이 교실과 시험에 등장한 이 챗 GPT 기술을 심각한 도전으로 여기고 대응하는 중인데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는 앞으로 이 새로운 기회를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고요. 에세이 작문 시험의 비중과 평가 기준을 지금까지와는 달리할 것이라고 밝혀서 세상에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노정민이고요.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미국 정치 ABC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2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영상 14도입니다.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3월의 첫날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평안남도와 황해도 일부, 강원도 지역은 낮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개성과 함흥, 신포 지역은 오후까지 비나 눈 내리겠고요. 함경 북도와 양강도 지역은 밤까지 비눈 이어집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 비는 5mm 안팎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는데요.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는 3.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는 0.5에서 2m, 먼바다는 2.5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영상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사이, 개성은 영상 2도에서 시작해서 9도까지 오르고요. 함흥은 0도에서 10도 사이, 원산은 4도에서 12도, 청진은 0도에서 6도입니다.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일본 정부 예산안이 중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미국 정부 고위 외교관이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28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를 방문하는 건 취임한 뒤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하고요. 이어 3월 1일에는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카자흐스탄은 옛날에 그 소련 연방 국가죠?
맞습니다. 지난 1991년에 소련에서 독립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카자흐스탄에서 역시 옛 소련 나라들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장관들과 이른바 C5 플러스 1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C5는 중앙아시아 다섯 개 나라를 말하는 거고 플러스 1은 미국이죠?
맞습니다. 지난 2015년에 미국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범시킨 외교 대화 채널입니다. 첫 번째 회담이 그해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고요. 2016년에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린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회담이 끝나고 블링컨 장관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다섯 개 나라 관리들을 만나고 난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 준수 여부를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고 C5 협력국들을 포함해 많은 나라와 이 경제 파급 효과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미 이 지역이 약속했던 2,500만 달러 외에 새로운 무역로를 포함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한 2,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국무장관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날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에게 우리는 안보, 에너지, 무역, 투자 같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많은 분야에서 아주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블링컨 장관은 이 무스타르 틀레유 베르디 카자흐스탄 외무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카자흐스탄 독립과 주권, 영토 보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7일 정례 회견에서 이 블링컨 장관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는데요. 에너지와 주요 광물 시장 진출, 이들 협력국들과의 협력국들의 독립성과 주권, 영토 보존 지지,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회담을 가진 중앙아시아의 다섯 개 나라, 뭐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나라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이 나라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들 다섯 개 나라가 이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지금까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으면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유엔 총회에서 그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했던가요?
네, 모두 기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우엔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세 차례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유엔 현장과 국제법에 따라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라고 촉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중국에 가 있군요.
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벨라루스가 현재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와 영공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러시아 측을 돕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점에 루카셴코 대통령이 중국에 간 이유 뭘까요?
네, 사실 올해가 이 중국과 벨라루스가 국교를 맺은 지 31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중국 정부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이 두 나라 사이 전방위적인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갈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은 그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 우려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등 이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일제히 중국이 러시아 쪽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아직 이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걸 행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중국은 이게 허위 정보라고 일축하면서 이 중국은 분쟁 지역이나 교전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정례 회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해서 분쟁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아, 일본의 새해 예산안이 중의원에서 처리가 됐네요.
네, 약 8,400억 달러 역대급 규모의 일본 정부 예산안이 28일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예, 일본 외화로 환산하면 114조 엔이 넘는데요. 이 일본 예산안이 110조 엔을 넘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예산안이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결된 뒤에 본회의에 표결에 올라갔는데요. 이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도적으로 찬성함으로써 통과됐습니다.
네. 자, 일본의 중의원이라면 미국으로 치면 하원격인 거죠?
맞습니다. 일본의회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분돼 있는데 중의원이 하원 또 참의원이 상원격입니다. 이 예산안이 이제 참의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일본 헌법상 중의원을 통과하고 30일이 지나면 참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 일본 예산안이 사실상 시행이 확정적입니다.
네. 자, 일본의 회계 연도가 4월부터 시작하던가요?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회계 연도를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잡습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고요. 미국은 10월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합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 그 예산 편성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어떤 겁니까?
네, 뭐 역시 국방 부문입니다. 예, 일본 정부는 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과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서서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방위 예산으로 약 50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건 지난해 방위비 대비 약 20%가 늘어난 것으로 역시 역대급 규모인데요. 이 국방 예산에는 미국이 만드는 통화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하는 비용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일본에 최근에 그 새 방위 전략을 수립했었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말에 일본의 이 반격 능력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 방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반격 능력이라고 그러면 이 적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배치가 이런 새 방위 전략의 하나입니다. 기사동 총리는 또 일본 방위비를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현재 일본 방위비가 GDP의 약 1% 수준입니다.
네. 자, 일본 정부 이번 예산안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있군요.
네, 이 고령화 인구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이 또 역대급으로 책정됐고요. 저출산 국가의 하나인 일본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을 대나 증액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이런 역대급 예산의 야권덕 일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63%로 주요 경제국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외교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요.
네,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미 상공회의서 행사에 나와서 연설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코비드 19 위기와 관련해서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등 일부 서방 나라와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동안 이 중국이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추적과 관련해서 이 중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네네. 그동안 뭐 코로나 기원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은 참 많았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또 눈길을 끄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처음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누출되면서 이 확산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라고 미국 연방 에너지부가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에너지부가 낮은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이건 새로운 정보에 근거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관한 미국 정부 보고서에 새로 반영됐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실험실에서의 그 누출설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회견에서 이 중국은 이 바이러스 추적에 있어 가장 많은 자료와 연구 결과를 제공했고 이 국제적인 바이러스 추적 연구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완전하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 미국 고위관리들과 연방의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이 바이러스 추적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이 중국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며 미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간 이 코로나 기원이 과학에 관한 문제고 이걸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관해서는요, 미국 정부 안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2021년엔 이 중간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구실에서 누출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들은 우한 안에 있는 해산물 시장이나 야생동물 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인간한테 전염됐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 2021년에 정보당국이 공개한 보고서는 미국 정보기관 가운데 네 군데가 낮은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나 관련 바이러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것을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아직까지 분명한 결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코로나 대유행의 기원에 관해서는 이 미국 정부 안에서 명확한 결론이나 합의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WHO가 이 코로나 대유행을 선언한 지 다음 주면 3년이 되는데요. 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를 보면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6억 7,500만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약 7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이주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동 노동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30일 이내 모든 연방정부기기와 시스템에서 중국의 모회사를 둔 소셜미디어 앱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질 바이든 여사가 남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이주 아동들이 불법적인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정부 전담반이 아동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아동 노동은 학대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정부의 어떤 기관이 감독을 하는 겁니까?
네, 장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노동부와 보건우생부가 이 아동 노동 위반을 단속하고 또 이 동반자가 없는 이주 아동의 후원자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한 새로운 조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서 이를 위해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와 또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며 또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이주 아동 후원자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주 아동의 노동 문제를 들여다보는 정부의 이유가 있겠죠?
네. 최근 이주 아동의 그 불법 고용과 노동 착취를 고발하는 여러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
백악관 브리핑에 앞서 정부 당국자들은 전화회견을 열고 아동노동 근절 대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지난 2018년 이후 아동노동 위반이 약 70%가 증가했고 2022회기 연도에 총 835개 기업이 아동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위반상이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아동노동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동노동법 위반에 따르는 그 최대 벌금은요, 아동당 15,000달러가 조금 넘는데요. 정부는 이 정도로는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법으로 이 아동 노동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
네, 미 연방법은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대부분이 공장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18세 미만은 산업 공정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당국자는 이 전화회견에서 우리는 미 전역에서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절대 고용돼서는 안 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런 일이 19세기나 20세기가 아닌 바로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동 노동과 관련한 문제가 그동안 언론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로이터 통신은요 아동 노동 착취와 관련한 시리즈 보도 첫 사례로 지난해 2월 엘라바마주의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10대 노동자들에 관해서 폭로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해 7월에는 엘라베마주에 있는 한국 기업 현대자동차의 부품 제조업체에서 10대가 불법으로 노동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 신문은요, 100명이 넘는 어린이가 미 전역의 크고 작은 업체에서 밤샘 근무와 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런 기업을 더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라고 나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도요, 엘라베마주의 현대차와 또 기아차 부품 제조업체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의 최대 식품 위생업체가 아동 노동법에 대한 민사처벌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재원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장피에르 대변인은 의회의 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이 2023 회기 연도에 더 많은 관련 예산을 배정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는데요. 아동 노동 위반 단속을 위해서 200명에 가까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주 아동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 남부 국경을 넘은 어린이들이 연방 보호 시설에서 너무 빨리 퇴소하면서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부모 없이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를 비롯해 남부 국경에서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이주자들이 급증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 회계연도 남부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적발 건수는 총 230여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은 이는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뉴스 보도에 자주 나오는 소셜미디어가 있습니다. 틱톡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기기와 시스템에서 조만간 이 틱톡이 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을 27일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안으로 모든 정부기기와 또 시스템에서 이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미 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60일 안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명령을 내리도록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해당 지침이 나오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네요.
네, 정부의 그 30일 시한 보도는 로이터통신이 처음 보도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크리스 드루샤 연방 최고정보보호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지침은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호하고 또 미국인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틱톡 사용이 금지된 일부 정부 기관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이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이 틱톡 사용이 금지됐는데요. 이제 나머지 연방 기관도 모두 다 틱톡을 삭제하도록 한 겁니다.
네. 자. 틱톡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사람들이 자주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 앱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이 틱톡은요. 동영상을 공유하는 그 손전화 앱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아주 짧은 길이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틱톡을 사용하는 인구가 1억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 틱톡을 둘러싼 보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틱톡의 모회사가 바로 중국에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트댄스라는 그 중국 모회사가 미국 내의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들 자료를 중국 정부로 넘기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제한하고 나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의회는 틱톡에 대한 조사에도 직접 나서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의원장이 이달 초에 틱톡 측 일부 인사와 면담을 했고요.
네.
또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틱톡의 저우 셔우즈 최고 경영자가 3월에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해서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와 틱톡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틱톡사는 이런 보안 우려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틱톡 측은요. 이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지 않고 또 미국인을 감시하지도 않는다라면서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그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상공을 떠다니다가 격추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 중국을 상대로 한 국가안보 우려가 더 커졌는데요.
네. 네,
틱톡 측은 백악관의 새로운 지침과 관련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미국 의회는 틱톡 금지를 더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은 그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미국 전역의 모든 기기에서 이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8일 하원 외교위원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서 표결할 예정입니다.
예. 자,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이런 움직임,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단체인 그 미국 시민자유연맹은요, 틱톡에 대한 의회의 금지 조처에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지적인데요. 하지만 의회 움직임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미 미국 내 수많은 주와 또 지역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곳이 미국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도 있네요.
네, 세계 각국이 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 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27일 캐나다 정부도요, 틱톡의 개인 정보 보호와 또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한다라면서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위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로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죠.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재선에 도전할 것이냐, 이것이 큰 관심인데 결국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힌 건 아니네요.
네, 직접 밝힌 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내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최근 CNN 방송에 출연해서 남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바이든 여사는 남편의 재선에 도전할 계획이라면서 자신은 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앞서 AP통신과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말해야 하느냐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발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치인의 그 나이 관련 사안이죠. 올해로 80살인 바이든 대통령 고령에 속하고 재선이 된다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가 82살이 되는데요. 그렇죠. 대통령직 수행하는 데 적합한가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혹시 바이든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까?
네, 바이든 여사는 그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네.
바이든 여사는 얼마나 많은 30세 성인이 폴란드에 가서 9시간 이상이나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매일 계속해서 하는 일을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도 나왔는데요.
네,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는요. 지난 16일 대통령 연례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면서요. 대통령은 직무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면서 그 어떤 예외나 편의 없이 그의 모든 직무를 충분히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필라델피아 헌법재정회의에 모인 각주의 대표들은 기존의 연합규약을 새 헌법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은 중앙정부의 성격과 대통령 권한 그리고 사법부 구성 등 헌법에 들어갈 세부 항목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12번째 순서 입법부를 둘러싼 논쟁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1787년 여름 헌법재정회의는 가장 논란이 될 입법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입법부와 관련해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항목은 동등한 대표성에 대한 물음, 즉 작은 주와 큰 주가 중앙정부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가질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큰 주들은 버지니아 안에 근거해 인구 비례에 따라 입법부 대표를 선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작은 주들은 동등한 대표성을 요구했는데요. 델라웨어주 대표였던 거닝 베드퍼드는 큰 주 대표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작은 주들을 뭉개려고 한다면 연합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주들은 그들의 손을 잡고 정의를 가져다 줄 더 명예롭고 선의를 가진 외국 동맹을 찾을 것입니다.
대표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장기간 계속됐습니다. 각 지역 대표들은 이를 두고 논의와 표결을 반복했지만 7월 초까지도 합의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표들은 타협안을 제안할 이른바 그랜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정회의 의장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대표들에게 연설을 통해 나라를 위해 합의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랜드 위원회는 입법부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대표들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입법부를 양원제로 한다는 데는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주가 양원에서 몇 명의 대표를 가져야 하는가를 두고 계속 맞섰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훗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쟁점은 중앙정부에서 각 주가 어떤 방식으로 대표되고 투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 무릎은 헌법 제정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었다.
합의 없이 시간만 계속 흐르자 대표들은 이 문제 탓에 헌법 제정 회의가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대표 두 명이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대표였던 루서 마틴은 당시 상황을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신문들은 대표들이 얼마나 동의했는지 보도했는데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직전이었고 머리카락 한 올의 힘만으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12번째 시간으로 입법부를 둘러싼 논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 역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저와 저의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미국인은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돈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돈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증오한다면 저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합니다.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 후보의 지지자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가의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치열한 선거운동이 벌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 대선에서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열띤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선거 과정은 치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루스벨트 대통령의 압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큰 승리였습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가 193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루스벨트 후보는 미국 북동부 지역 메인주와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겼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 엄청난 승리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줬습니다.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인기가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어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하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1933년 3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미국은 심각한 국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은행들이 파산하고 문을 닫았고 경제 대공황이 가장 심각한 시기였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3개월 동안 미국 정치에서 가장 흥분되는 시기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수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농민, 노동자, 실업자들과 빈곤층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어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굶주리고 돈이 없는 가난한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요 경제 회복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1년 만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었고 더 많은 사람이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농민들 상황도 더 나아졌고 더 잘 지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임기 동안 농민들과 실업자, 빈곤층의 경제 상황이 개선됐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해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고 미국인들이 다시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방긴급구호청과 농업조정청 같은 여러 가지 기구를 설립해서 소외된 계층을 돕는 정책을 펼쳤고 빈곤층의 생활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사회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대적인 토목공사인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로 극히 낙후된 지역인 테네시주와 엘라베마주, 미시시피주 같은 이 테네시강과 접한 7개 주에 30여 개의 큰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고 홍수를 통제하고 농업과 거주지를 개선했습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는 공공개발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목표로 한 사업이었는데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지역 주민 가운데 전기를 이용한 주민이 2%에 불과했죠. 그런데 1944년에는 그 비율이 75%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로 전하는 라디오 연설은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하고 경제 위기 상황이 개선됐지만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현실은 완벽한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노동자 천만 명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했다면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대부분은 거의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자 일부 미국인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루즈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당원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같은 당에 소속된 개혁가들의 비판이 보수주의자들의 비난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사는 게 다 그렇죠. 원래 그래요.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ave you heard about the new policy at work?
No, what policy?
They're cutting employee benefits and lowering our salaries.
That's not fair. Why would they do that?
Apparently, the company's not doing well financially.
That's not right. Something needs to be done about it.
Yeah, I agree. But you know what they say. That's the way it is.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직원 혜택과 봉급이 삭감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는 게 그렇지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That's the way it is.
사는 게 다 그렇다. 비슷한 표현들 들어보시죠.
That's the way it goes. That's just the way it is. That's how it goes. It is what it is. That's life.
자, 이번에는 원래 그렇다. 그게 여기 돌아가는 방식이다.
That's how things go here.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see the latest report from the boss?
No. What did it say?
Apparently, we missed the deadline and they're not happy about it.
No, that's not good. What are they going to do?
They're talking about firing some of the team members.
Oh, that's rough. But that's how things go around here, I guess.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해 팀 구성원 몇 명이 해고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그게 여기 돌아가는 방식이다.
That's how things go here.
비슷한 표현들 보시죠.
That's just the way things work here.
자, 이번에는 유감이지만 그게 여기서는 원래 그렇다.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I'm afraid that's the way it is here.
이번에는 불공평하지만 그게 여기서는 원래 그래요 라는 표현 들어보시죠.
It's not fair, but that's the way it is here.
자, 살다 보면 어떤 일은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쿠키, 과자는 그런 식으로 부서집니다.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과자를 먹을 때 과자가 어떻게 부서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는 게 다 그렇다.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쿠키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자, 그럼 끝으로 사는 게 다 그렇죠. 원래 그래요.
That's the way it i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new policy at work?
No, what policy?
They're cutting employee benefits and lowering our salaries.
That's not fair. Why would they do that?
Apparently, the company's not doing well financially.
That's not right. Something needs to be done about it.
Yeah, I agree. But you know what they say. That's the way it i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사는 게 다 그렇죠. 원래 그래요.
That's the way it is.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인생이 다 그런 거다.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